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정확히 28년 전이지요. 오늘과 이 날짜도 똑같습니다. 6월 3일, 그렇죠? 1990년. 제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IPC 국제장로교회 원로이신 이승장 목사님을 모시고 교인들이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8년간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지요. 예배 장소도 이리저리 변했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목회자들은 지금 없고요. 그 당시에 있던 교인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기쁨으로 이 환희에 찼던 순간도 있었고, 눈물로 얼룩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도 있었지만, 가슴에 아픈 상처가 남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8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결코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지만 이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런던 갈보리 교회에 예배하러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28년 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 정도로 변해버렸지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하지 못하기에 망하는 교회도 있고, 뭐 수시로 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교회는 몇년채못 가서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몇백 년된 교회도 교인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관광지가 되거나 뭐 심지어 술집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28년간 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앞으로의 28년도 그럴 것이라는 그저 낙관적인 전망에 안주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심고자 하는 생각은 혼자서도 이 잘해요라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방식에 너무 푹 젖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를 마귀가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엄마 손잡고 막 아장아장 이제 막 그런 말을 뗀 아이가 혼자 설수 있을 때 가족들은 막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합니다. 입시를 마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간다고 아이가 혼자 살림을 들고 나갈 때에 허전한 마음 한켠에 감출 수 없지만 또 대견한 마음도 큽니다. 군대 훈련소 입성하면요. 훈련병 한 명이 혼자 다닐 수 없어요. 누가 훈련병을 혼자 다니게 합니까? 항상 둘씩 짝을 짓거나 그러면 그룹을 짝을 지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훈련병 혼자 두는 것은 위험에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나쁜 마음을 품거나 엉뚱한 행동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중에 이 자대 배치 받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 싶으면 부대 안에서 혼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한 명의 군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혼자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성숙한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정되고 통용됩니다. 이처럼 대개는 혼자 한다는 것 자체를 장점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재밌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 봤는데 하도 얼마나 재밌으면 이게 전 세계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서른 된 아들이 부모 집에서 안 나간다 버티니까 부모하고 아들이 소송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판사에게 항변합니다.
I'm not a burden to them in the home. They
준비가 안 됐다며 거부하자 이달 초 소송을 냈습니다. 집에서 나가 독립할 것, 거부하면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경고도 담았습니다. 아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전에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줘야 한다며 소송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BS 이현입니다.
예, 아주 스타가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CNN에서 대서특필된 걸 봤는데요. 아들이 결국 나갔다고. 예, 이 가족이 아주 유명한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결국 나갔다. 서른이 되면요, 적어도 사회법정에서도 나가 살라 합니다. 물론 요즘 청년들은 좀 박하다 느낄 수 있겠죠. 서른이 돼서 온전한 직장도 없고 뭐 이럴 수도, 결혼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아, 나가 살라니 박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일단 이 사회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이 3자 달면은 엄마가 빨래 안 해준다고, 밥 안 해준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독립의 중요성. 우리는 이 독립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참 잘 알고 거기에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는 이 생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을 허점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희한하게도 이 성경의 이를 뒷받침할 구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은 경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다 보니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한편 듣고 아 예배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도 듣고 성경 보는 일, 참 그 대단한 수준의 경건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요즘 혼자 하는 게 유행이라고 뭐 혼밥, 뭐 혼술,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하던데요. 그 뭐 혼자 예배하는 것도 뭐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단 한 순간도 홀로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함께 존재하셨듯이 우리더러 예배도 혼자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가족이 모여도요,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한 몸 이룬 공동체거든요. 사람이 살아 있으려면은 팔, 다리, 몸통, 머리 모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 한 명을 온전한 교회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을 지체, 몸의 부분이라 이르셨습니다. 이런 지체가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사실 이런 건물, 우리가 이런 건물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를 위해서, 즉 우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 이런 건물 하나님께는 그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물 무너뜨려 버려도요, 주님 사흘 안에 다시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하지 교회 건물을 산재물로 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편하자고 이런 건물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주소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순간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를 잘 알았지요. 교회 이전에 우선 사람도 생명이 붙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것 이용했습니다. 두 아줌마가 막 한 아이를 두고 막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누라 하지요. 이 아기가 만약에 고깃덩어리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소고기 사 먹듯이요. 돈 낸 만큼 끊어가면 그만이지요. 아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생명입니다. 두 아줌마 중에 진짜 엄마는 이 아이기를 생명으로 보았지요. 그거 못한다 합니다. 다른 여자는 이 아기를 고깃덩어리로 봤습니다. 정육점에서 돈 내면 끊어갈 수 있는 만큼 내가 끊어가겠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그저 커다란 고깃덩어리로 생각한다면 각자 흩어져가지고 정육점에서 이 고기 사듯이 돈 낸 만큼 끊어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만입니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하면 됩니다. 누가 받는 예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추리링 차림에 그냥 인터넷에 설교도 입맛대로 골라 듣고. 저는 뭐 사실 그 다른 설교 거의 안 들어요. 뭐그 유명한 분들 몇번 들어봤는데, 아유 막 얼마나 잘하는지, 같은 목사라 그런지 막 은혜 되는 게 아니라 막 위축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 예, 그잘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듣는 것은 저는 사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좋은 분들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그 속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이 혼자 예배하기 편한 세상입니까? 혼밥하기도 좋고요, 혼술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예배는 결국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부위별로 뿔뿔이 해체된 이 정육점의 고기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어 있는 고기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고 하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했지, 이미 죽어버린 고기 부위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죽은 것이 낫습니까? 병든 게 낫습니까? 둘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까? 병들어도 숨 붙어 있는 게 천배 만배 낫지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병은요, 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지금 병들었다고 뭐 영원토록 병들어 있는 겁니까? 근데 마귀는 병든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꼬드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부추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합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은 이제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혼자 예배하겠다 합니다. 교회가 병들었으니 자기는 혼자 고깃덩이가 되어서 죽은 채로 예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알지, 둘은 생각지도 못한 자기 교만에 넘어지는 겁니다. 혼자 예배하겠다는 생각에는 결국 자기 교만이 깔려 있거든요. 손가락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몸통에 암이 걸렸으니 나는 나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겠다. 이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보세요. 뭐 몸통에 걸린 암이 뭐 손가락으로 옮진 않겠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그 손가락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병들어도요,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병들었니, 뭐 건강하니, 뭐 안색이 좋니 많이 하지요. 죽으면 그런 말이 어딨어요. 누가 시신을 보고, 아이고, 참 죽었지만 건강하네, 뭐 안색이 좋네, 이랍니까? 시신은 그냥 죽은 겁니다. 물론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혼자 구글로 검색해서 예배 드려도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과 나의 영혼이 함께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예리한 비판입니다. 이 예리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아주 예리하게 그 사람의 이 구글 아이디만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8년간 늘 사람들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것은 그때에는 흩어져서 예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인터넷이 잘안 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교회가 큰 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조차 우리가 살아있음 자체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차라리 죽는 길을 택했다면 28주년이 그 어디 있어요? 진작 사라졌지.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온갖 그 투병의 역사 아닙니까? 투병의 길을 선택하느냐, 차라리 안락사 시키느냐. 그 기로에 섰던 적이 뭐 여러 번 아닙니까? 살아있으니까요, 회복되는 과정도 기쁘게 지켜보는 것이고, 또 29주년도 기대하고, 30주년도 기대해보는 것 아닙니까? 좀더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지요. 그럼 도대체 왜 혼자서는 교회가 될수 없고, 같이 모여야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도 사랑하시다 하시는데, 꼭 굳이 도매금으로 같이 모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24절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즉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 말씀합니다. 25절로 이어집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생각과 달리 인터넷이 없던 당시에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이 될 수도 있었고 교회를 흐트리는 작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 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돌보고 사랑하는 것,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요. 뭐 스스로 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것도 혼자서만 묻고 자기 몸 자기가 사랑하면서. 그걸 뭐 혼자 할 수 있다 쳐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뭐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 하는데요. 그걸 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하트로 치면은 그 반쪽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괜히 짝이라는 말이 붙은 것 아닙니다. 출근한 사람이 오른발에 구두 신고 왼발에 운동화 신고 가면은 그 신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 사람 보고 신발 신고 왔네 이래 안 합니다. 짝짝이로 신었네라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짝이 붙었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가장 본연적인 까닭도 이 사랑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이라까지 말합니다. 영원부터 삼위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 자체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기 바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본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사랑이라든지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사랑, 그 교회 사랑 좋아하네. 교회 나오면 더 이 재수 틀리는 사람들만 있고 옆에 앉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밥맛 떨리는 사람 다 있고 어떨 때는 뭐 앞에서 있는 목사가 밥맛 떨어져 보이기도 하잖아요. 꼴보기 싫어 보이고. 우리가 그 꼴보기 싫다고 해서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오히려 우리가 꼴보기 싫은 것을 너무도 잘 사랑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생각, 정말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싫은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니까 그 순간에도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그 사랑을 잘한다는 겁니다. 싫고 꼴보기 싫고 혐오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우리 아주 그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지금 네 몸 어떻게 사랑하냐. 네 자신에게 혐오스러운 그 모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지만 너무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똑 그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내가 좋아하는 행동만 하면서 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듯이 꼭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상만 바꾸면 꼴보기 싫어도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서로 격려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아니, 보기 싫은 대상이 있어야 그걸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돌아보고 사랑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행을 격려하라. 선행도 혼자 못합니까? 물론 그 혼자 할 수 있는 선행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행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돈 조금 지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런 선행이야 개인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고아들을 돌아보고 뭐 다친 야생동물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선행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의 아이콘과 같은 그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이 있죠. 그 혼자서 한 것 아닙니다. 그 수녀가 뭐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뒤에 많은 이들의 헌금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습니다. 유명세야 이 테레사 수녀에게 쏠렸지만 그 옆에 수백 명의 수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여야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킹스턴 지역에 구제전도 나갔습니다. 그날은 그 노숙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몇 명 만나질 못했어요. 물론 적은 숫자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만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 킹스턴 지역을 늘 차 타고 지나만 다녔지 그렇게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길을 잘 아는 집사님들 따라가지고 이것저것 그날 날씨도 좋았겠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녔는데 참 좋더라고요. 강가에 막 근사한 펍들이 있고 거리마다 막 상점들이 막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와, 그렇게 막 이 번화가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근처에 일을 보러 가면서 일부러 한 번 더 들렸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길래 아이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사람 구경도 시켜줄 겸 해가지고 또 그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그날은 하필 골목마다 또 이 노숙자들이 제법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 아빠 저기 홈리스 있다고. 아, 먹을 거 사주고 아빠 기도하고 그렇게 가자고 막. 아이 그 저도 혼자 다닐 때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잔돈이나 주고 가지 무슨 혼자 다니면서 노숙자 있다고 말 시키고 그 하소연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안 합니다. 혼자서 노숙자 옆에 앉아 있으면 뭐 사실 제 꼴도 그 뭐 영락 없이 노숙자 되겠죠. 같이 가니까 하는 겁니다. 같이 가니까 하소연도 들어주고요. 다른 집사님들이 그 먹을 거 사러 간 사이에 저는 또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뭐 해코지 당한들 무슨 걱정이에요. 옆에 이 더 산적 같은 집사님들 앉아있는 마약에 찌든 이 노숙자들의 얼굴보다 우리 집사님들 표정이 더 무섭습니다. 진짜 지난주에 어떤 거지는 우리가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기가 도망가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동양인들 우르르 몰려오니까 같이 하니까요. 혼자 못하는 사역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즐겁게 아무 부담 없이 영어 잘 못 알아들을 때 걱정 없습니다. 하랑이 뭐 하준이 이런 애들 있으니까요. 한마디도 안 놓쳐요. 아가씨로 보이는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이 마집사님이 말을 거셨는데 나중에 하랑이가 이 영어로 말할 때 매너에 대해서 지 엄마에게 또박또박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덕분에 옆에 있는 우리도 주워듣고 평소에도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같이 있으니까 혼자서 못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이유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하면 바로 혼자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혼자서는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못하지요. 선행은 혼자서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게을러지기 쉽고 핑계 대기 쉽습니다. 기도생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혼자요? 없습니까? 다들 지금 양심에 막 거리낌이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할 수 있지요. 그럼 왜 못합니까? 예수님 오히려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 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건 생활에도 수준이 있다면 이 수준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혼자 골방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수준.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요. 교회나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딱 카톡 오고요. 전화벨 울립니다. 그럼 제가 웬만하면 그 전화를 받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전화 온다고 전화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 아예 제가 안 들고 오는데 뭐 하기나 할 수가 없지.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요. 전화벨도 내 기도 생활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톡도요. 내 기도 생활의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세탁기 다 돌았다 갔다는 그 소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방해되는지 아, 저걸 지금 꺼내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냄새 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여럿이 모이면요 마치 합체된 로봇처럼 교회를 이루어 기도할 때는 적어도 그딴 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평소에는요 뭐 조금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어마야 까먹었다 저거 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요 적어도 전화벨이 여러분 마음에 유혹거리나 됩니까?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유혹거리나 됩니까? 거리도 못 됩니다. 함께 하면요. 적어도 이런 힘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교회 안 나오면 혼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뭐 제법 있지요.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여러분의 표정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추궁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지요. 굳이 20분씩 차를 몰아서 새벽 기도 나오느니 그 시간 아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차 타고 오는 시간 20분이 아까워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둘 중 하나예요. 새벽 기도 나오든지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든지. 오늘 같은 주일은요, 대개 둘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일 예배 나오든지, 아니면은 가정 예배 드리든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잘 없지요. 대개는 주일 예배 나오든지 아니면 예배 안 하든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의 게으름이 극복됩니다. 사라지진 않아요. 게으름은 한평생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가는 거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할 때는 모임이 최고입니다. 모임 속에는요, 게으름이 없어요. 게으름은 자기 방 안에 있습니다. 한낱 개모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부동산 경매 개모임이라도 하면요, 얼마나 이 아주머니들이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어디 괜찮은 매물 떴다 싶으면 막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찾아다닙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요, 혼자 시간이 늘어나면 책도 읽고 막 이제 평소 하지 못했던 고민도 하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몸 부지런한 것보다요, 배로 힘든 일이 머리 굴리는 일입니다. 몸 굴리는 건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머리 굴리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이번에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실 짓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쇼핑이나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 성격 더러운 사람이 계속 문자 보내갖고 계속 들들 볶아대니까 지금 다 해내잖아요. 쭉쭉.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게 같이 하는 힘이에요. 같이 하면 힘이 나옵니다. 우리도 작년에 좋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 수련회를 갔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이런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바닥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자는 그런 수련회 하고 했거든요. 그냥 수십 명이 여기서 퍼질러서 져서 자는 겁니다. 물론 자매들은 좀 아늑한 방으로 들어가요. 예. 이 짐승 같은 형제들은 여기 풀어놓고 막 잡니다. 보통 뭐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일찍 잡니까 애들이 막 새벽 두세 시가 지나도록 막 늦게 자지요. 그래도 새벽 기도 한다고요. 전도사님이 아침에 본당에 불탁 키면요, 아이들 바로 기상합니다. 좀 뒤척이는 아이들이 있긴 해도요, 오래지 않아 뭐 드럼 쿵쿵 치고 하니까 뭐다 일어납니다. 세네 시간밖에 눈못 붙였는데도 정말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제가 더 놀란 게요, 정말 어떤 이 독한 자매들은 두세 시에 자가지고 새벽 기도보다 또한 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냐 하니까 샤워하러 갑니다. 샤워하고 화장한다고. 야, 이런 독한 자매들을 봤나. 정말 저는 그런 자매들을 보면서 되게 부지런하다. 저 사람 평소에 어떻게 살까?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그때만 부지런한 겁니다. 이 집에 가서는 막 퍼져 늘어지게 잡니다. 이게 모임의 힘입니다. 모여 있으면요, 늦잠 잔다 뒹굴지 않아요. 본당에 불탁 해는 순간 두세 시간 자도 눈착 일어납니다. 훈련이 아무리 고돼도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상나팔 울리면 정말 자동으로 탁탁 일어났습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군대의 기상나팔이거든요. 바로 탁 일어납니다. 제가 그 생활 2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자신감이 붙더라니까요. 야,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무조건 기상은 아침 6시다. 제가 제대하고 바로 그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났냐니까요. 10시에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이 2년이 넘는 동안 나를 그렇게 부지런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 내 천성이 아니라 모임이었다는 겁니다. 모임. 기상나팔. 군대라는 모임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6시 되면은 한번 뒤척이지도 않고 바로 탁 일어나지는 겁니다. 2년 넘게 그 생활을 했는데요. 혼자 잠을 자게 되니까 10시에 일어나집니다. 교회 수련회라는 모임이 있으니까 새벽 2, 3시에 자도요, 새벽 기도한다고 벌떡 일어나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땐 택도 없어요. 이뿐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못하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지만 같이 하게 되면은 질이 달라집니다. 품격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침 일찍 수영을 할 때가 있고 저녁 먹고 밤늦게 수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기록이 다 다릅니다. 밤에 할 때가 훨씬 빨라요. 제가 늘 1500m 기록을 재거든요. 제가 아침에 하면은 보통 40분 후반대에 걸립니다. 1500m 돌고 나면은. 형편없는 기록이죠. 근데 제가 밤에 하면요, 40분 초반대 끊깁니다. 5분 이상 차이 납니다. 같은 1500m 기록인데도 5분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밤에 몸이 더 풀려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아침에는요, 아무래도 이거 뭐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풀장에 회전하는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근데 밤에는 청년들이 있고요. 퇴근하고 온 아저씨들이 이 헤엄치러 오거든요. 옆에서 같이 헤엄치는 속도가 달라요. 쭉쭉 나갑니다. 거기에 제가 같이 묻혀가지고 하면요. 기록이 단축되는 만큼 훨씬 숨가빠요. 막 40분 끝나고 나면 막 숨을 헐레벌떡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헤엄치냐에 따라서 내 기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수영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요, 시간 개념이 달라지죠. 11시가 임박해오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것 없잖아요. 뭐 시간이 몇 시가 되든 말든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지요. 모일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소파에 기대실 때처럼 그런 자세로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없잖아요. 자세가 달라져요.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자다가 침 흘리고 반찬 국물 튄 옷, 그런 옷 입고 오지 않잖아요. 냄새 안 나는 깨끗한 옷. 양말도 어제 신은 거 말고 오늘 새로 꺼내갖고 신고 오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도 이 빳빳한 새 돈으로 준비했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시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태도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 왔을 때 누워서 밖에 한번 해보세요. 그 태도가요, 나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여기는 마음 가지게 합니다. 태도가 마음을 결정해요. 싫은 사람도 자꾸 공손한 태도로 대하다 보면요, 정말 공손한 마음이 우러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태도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태도가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간절한 태도를 갖추면 간절한 마음이 샘솟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유분방한 포즈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요, 그 태도 한번 바꿔보세요. 분명히 기도의 능력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안 되거든요. 같이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긴장 풀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질이 다릅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 드릴 때가 있지만요, 그때는 다들 옷차림도 편하고 형식도 없고 합니다. 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의 질도 떨어지고요, 찬송 부르는 목소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수영으로 따지면 아침에 하는 수영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하면요, 밤에 젊은 남성들과 수영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전통 위에서 형식을 갖추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는 남다른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예배입니다. 우리 밥맛도 달라요.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보세요. 그뭐 맛이, 아무리 뭐 특상품 고기라 해도 그뭐 맛있겠어요. 우리 그 오늘 뭐또좀 맛있는 거 준비하셨겠지만요, 막 아우 교회에서 모이면요, 아무거나 해도 대체는 맛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음식 맛도 달라지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8주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한 명의 지체만으로는 이 때를 맞이하기 불가능합니다. 함께 하기에 가능했습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서 혼자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영혼은 지독한 영적 게으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순간 게으름에 맞서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모였다는 자체로 그런 게으름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누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귀찮아합니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기도하기를 귀찮아하지. 집에서는 안 됐는데 모이니까 그냥 되는 겁니다. 집에서는 쉬운 소설 한 권도 읽기 벅찼는데 모이니까 어려운 신학 서적 깨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였기에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선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였기에 집에서는 소곤소곤 부르던 찬송도 소리 높여 부를 수 있고, 집에서 10분도 못하던 기도를 1시간도 거뜬히 할수 있게 됩니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더 경건한 태도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는 못하던 것들을 애쓰지 않고 쉽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모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아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28년 전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교만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 짊어지기 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죽은 고깃덩이의 지체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한몸 이루어 살아있는 교회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로 우리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